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에 대해 관련국들이 확고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항상 이행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결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11일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판매량의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주 피해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피해 주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으나 피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롱통 미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 지역의 경우 주택의 4분의 1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당국자들이 플로리다 키스 제도를 연결하는 42개 교량을 점검 중이라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들이 어느 정도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미국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허리케인을 정면에서 맞은 플로리다주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주에서 3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생마르탱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분점하고 있는 섬으로 네덜란드는 이곳을 신트마르틴 섬이라고 부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해 큰 피해가 일어난 카리브해 섬들을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상이 방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르콩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항공기에 식수와 의약품을 싣고 이 섬을 찾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섬의 프랑스령에서 11명이 숨졌다면서 섬의 주민들이 정상생활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도 전날 이곳에 도착해 평생 목격한 재난 중 신트마르틴 섬의 이번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12일 카리브해 영국령 바베이도스를 방문합니다. 존스 장관은 버진 아일랜드 제도와 앙귤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족 반군 사이의 유혈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회의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가 12일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주요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기 위한 서명을 마쳤다면서 보증금도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문제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12일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을 위한 투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오는 25일 투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그러나 이 주민투표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이날 쿠르드 자치정부의 투표 계획을 규탄하면서 이라크 단합을 위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에게 모든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계 의원들은 표결 전 결의안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
한국 정부도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서해 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와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먼저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에티오피아의 테게다 알레무 대사는 11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일 만에 또 지난달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약 한 달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남아있던 섬유 수출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지난 12개월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액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 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가 원유나 석유 관련 제품을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새 결의에는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위원회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파견된 노동자의 허가증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북한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5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도 끊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박영식 인민무력상을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리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선전선동부 등 3개의 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추가 도발에 대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neighbors, its trading partners, an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against its dangerous and
북한의 이웃과 교역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에 단합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의 2375호는 역대 가장 강력했던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의 채택까지 중국의 협조가 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ithout the strong relationship that has develop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inese President Xi.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만들어진 강력한 관계가 없었다면 이번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두 정상 측에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 관계를 끊고 태국이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다면서 이를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 태국, 멕시코의 조치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If it agrees to stop its nuclear program, it can reclaim its future. On the other hand, if North Korea continues its dangerous path,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출 경우 미래를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길을 계속 갈 경우 안보리는 추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 역시 결의 2375호가 21세기 들어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Through this vote, we have made clear that we will not stand idly by.
라이크로프트 대사는 이날의 만장일치 표결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그 같은 공격성에 가만히 서 있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겁을 내거나 웅크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명확히 표적화된 결과에 일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한국 정부는 2375호 채택을 환영하고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역대 가장 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응해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진지하게 응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동시에 미한 양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 정부의 쌍중단 중재안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대북 결의에는 제재뿐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담겨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이 평화적인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통과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제 핵실험을 했고 11일 이제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됐으니까 8일 만에 굉장히 빨리 채택이 됐습니다.
네.
일단 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새 결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와 석유 정제품의 판매에 상한선을 뒀다는 점입니다.
예. 먼저 섬유 수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라고 한다면 이제 북한이 만든 의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의 2375호의 섬유 수출 금지를 명시한 조항에는 직물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언론들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업체들의 의류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들던 북한 업체들의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예. 북한이 섬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3년간 연 7억 6천만 달러를 섬유와 관련된 수출을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또 더욱이 그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이 본격적으로 제재된 이후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는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북한의 수출품 비중 가운데 섬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뭐 결코 작은 것만은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이렇게 석유 수출 전면 제한으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의류 관련 품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5대 수출 품목에서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보리가 5대 수출품 중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을 막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섬유 제재로 북한의 5대 수출품이 모두 금지된 겁니다.
예.
실제로 미국 대표부는 이번 제재로 지난 2016년 북한에 공개된 수출액 가운데 90%, 즉 27억 달러를 옥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원유 수출 뭐 전면 금지 여부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이건 원유 수입량의 상한선을 이제 두는 걸로 결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새 결의에는 액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 탄화수소의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전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예.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만 배럴까지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 45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유의 경우 지난 12개월 판매치로 알려진 400만 배럴을 넘어서는 양을 북한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북한은 약 30%에 달하는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처음에 그 나왔던 초안보다는 확실히 완화돼서 이 결의안이 결정이 됐군요.
네, 앞서 저희 BOA는 지난 6일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예.
당시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의 전면 금지 조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됐고 이후 초안 수정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공개된 초안에서 달라진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초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결의에는 이 두 사람은 물론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내용이 삭제됐고요. 아울러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신규 노동자를 추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예. 그 밖에 주목해야 될 조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초안에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때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결의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유엔 회원국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 선박의 등록국이 이를 거절하거나 선박이 거부할 경우 안보리가 문제의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예. 당초 초안보다 실제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이 완화된 건 뭐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이 대화와 관련된 언급을 포함시키는 걸 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또한 이번 결의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양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제대로 된 양을 기입하려면 북한의 석유 등을 공급 혹은 판매한 나라가 정확한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주목됩니다.
예. 이번 결의안 역시 전에 그랬던 것처럼 회원국들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채택 90일 안에 각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이 이번 결의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예.
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번 제재안 채택과 관련돼서 관련국들의 반응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군요.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기자들에게 새 제재가 또 다른 작은 단계라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예.
특히 북한의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들과 협력해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포괄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안보리 결의를 항상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미 공화당 중진이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최근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 압박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자는 미한 정상의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고 연합 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using all means at their disposal. They also pledged to strengthen joint military capabilities.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맥케인 위원장은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gave his in principle approval to South Korea's initiative to lift restrictions on their missile payload capabilities.
전술핵 재배치 추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의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란 북한 정권의 협박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갈취하고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We'll not allow North Korea to extort or threaten the world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또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를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경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고 불법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utting off North Korea's major sources of hard currency will have an impact on Pyongyang's extremely expensive and all 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고 개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목적은 북한이 현 행보를 제고하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4년째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의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산드라 페라리 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일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올해 작황 조사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황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됩니다.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실사단이 북한에 도착해야 하지만 11일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는 게 페라리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5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방북조사는 이후 2000년대 들어 4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실사단이 현지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아울러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 실상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But in the past, the data was very. Yeah, this is an important side which is.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슷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전혀 생산량에 관한 그 정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지요, 사실은. 북한에 가서 작황조사하는 동안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과정이죠. 북한 정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이제 정보를 얻고 그 정보가 맞는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올해 내에는 북한 작황을 알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7월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체계 보고서에서 올해 가뭄이 2001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올 가을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도정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전망은 8월까지의 북한 날씨와 강우 형태, 위성사진,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대체작물 재배 실태와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은 지난 5년간 평균 북한의 쌀 수확량보다는 낮지만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 텍사스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조셉 한 씨의 마지막 사연 준비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남성 조셉 한 씨. 조셉 씨는 지난 1999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고 2002년 강제 북송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던 조셉 씨는 수갑을 찬 채로 트럭에서 뛰어내렸는데요. 이후 중국에서 숨어 살던 중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던 조셉 씨는 한국에서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지난 2009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방침에 따라 조셉 씨는 미국 유학 7년 동안 학비 전액을 면제받고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딴 이후 대학을 졸업하거나 박사학위를 딴 유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현재 월급을 받으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셉 씨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영주권을 따고 미국 시민으로 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미국이 낫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셉 씨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인 두 아들과 지난해 말 태어난 늦둥이 딸을 가진 그는 자신을 딸 바보라고 말합니다.
혼난 애기 안 보이네.
12월 달에 애기가 났죠. 크리스마스 거의 다 돼서 애기 났죠.
막내딸 모습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조셉 씨의 손전화기엔 어린 딸아이 얼굴을 담은 사진이 수십 장 담겼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던 아내와 결혼해 미국 유학길까지 올랐던 조셉 씨. 유학생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버텨온 아내 덕에 학자로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 나이로?
40살이에요.
40이세요?
네.
와, 40에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로서 이제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하셨는데 네. 어떤 포부가 있으시다면?
포부가 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논문 많이 쓰고 학자로서 정말 알아준 학자가 돼서 그러니까 꿈은 노벨상 받고 싶지만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노벨상은 뭐 잘한 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신이 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아무리 잘해도 못 받는.
조셉 씨가 말하는 성공 역시 그가 믿고 있는 신에게 약속한 것이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거든. 하나님 제한테 학자로서 그런 탤런트를 달라고 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나중에 저 북한 땅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 학생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학생들이 정말 북한의 과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울 수 있게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20대 청년의 기도.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 조셉 씨의 꿈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곳에서 커리어를 쌓고 저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대학을 세우려고 해요. 대학을.
네. 노벨상보다 더 큰 포부 같으네요.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학문을 공부해본 학자로서 로켓과 핵개발 등에 치우친 북한의 과학 분야에서 순수 학문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조셉 씨.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이 되면 그 땅에서 오래전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것이 조셉 씨의 학자로서의 꿈입니다. 조셉 씨에게 후학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람은 북한의 한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북에서 있던 그 물리 강자장 선생님의 일고등중학교 그분이 저를 물리 세계에다 이끌어 왔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학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줬고 학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후학들을 길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후에도 그러니까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 지병을 앓다 숨진 강좌장 교수의 가난한 삶을 곁에서 지켜봤지만 조셉 씨는 기초과학 연구자로서의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셉 씨는 한국도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다행히 미국은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통일은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조셉 씨는 미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박사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10년 뒤에는 뭐 한 몇 년 후에는 교수가 되어있겠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학자로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지위도 있고 학회를 제가 올거나이즈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 연구원 어떤 교수님께 학회 큰 학회를 국제 학회를 이렇게 조직하고서 또 그다음에 제가 자체로 펀드도 많이 따고 이렇게 프로젝트도 지도하고 그러니까 리드해서 나가는 그런 학자 지금은 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를 받거나 그냥 코웍을 한다면 직접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돼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조셉 씨는 자신이 이런 영향력 있는 학자가 되고 싶게 만든 롤모델로 자신의 연구를 지도하고 있는 교수를 꼽았습니다.
지금 지도 교수님이죠. 과학자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발란스 걸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수승이 노벨상 수상자거든요. 78이에요.
그분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은 연구도 하면서 학생들 이끌고 연구단을 이끌거든요. 그 펀드도 많이 따와요. 펀더멘탈하다고 기초적인 그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구. 우리가 이거 뻔한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연구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면 투명망토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걸 이런 쪽으로 만들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롤모델이 있는 만큼 이 교수로부터 배워가며 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조셉 씨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탈북자. 후학 양성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학자로서 자신과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년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같아요. 같은 그 구에 따라서 하면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구에 대해서 그리고
도전하라.
네, 도전하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 계획을 짜고서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나 보니까 모든 것이 뭐 100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니까 거기서 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 원하는 곳까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에 대해서 나가면 될 수 있는 꿈을 꾸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잖아요. 많이 탈북자들 저기까지
확고한 뜻을 세우고자 하면 길은 반드시 열려 있다면서 처한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국 내 첫 탈북자 박사 조셉 한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소피아 현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내 현안들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청와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고요. 또 국제 지도자 누구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하길 바란다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안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박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금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작성한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일각에서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내용 자체가 원안에서 후퇴하긴 했지만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초안과 달리 이번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인데
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협조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한국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보였었는데
네.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이란 표현을 했던 건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유 공급 동결 또 정제유 55% 감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줄어든 건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또 청와대가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렇게 이 부분을 네. 강조한 것도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전에 단합해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5차 핵실험 때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무려 석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예.
또 북한이 지난 7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첫 발사했을 때는 33일이 걸렸죠. 그런데 이번 결의 2375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9일 만에 채택이 됐습니다.
예.
게다가 과거 소극적 자세로 결의안에 딴죽을 걸곤 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에 동참을 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제외교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강력한 결의안에 이렇게 빨리 다가서는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국 외교부도 역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외교부는 자료에서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의 핵심인 북한의 섬유와 의류 수출 차단과 관련해선 연간 7억 6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수출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12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개발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란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또 관련 핵심 기술 장비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그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특히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을
예.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예. 또 강 장관이 이날 북한과의 대화 조건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고요?
예.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방향과 태도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비확산 체제를 계속 위반하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그런 대화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그 태도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보인다 하면은 저희는 얼마든지 대화의 문을 열려 있고 또 대화에 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은 또 제재 결의는 이렇게 채택이 아니라 이행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위력이 너무 강해서 갱도가 무너졌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앞서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이준우 국방부 부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풍계리 지역에서의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한의 포위부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가정보본도 앞서 풍계리 만탑산의 3번 갱도가 최근에 재가동됐다고 국회에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풍계리에 갱도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네.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직 정확히 뭐 몇 개다라는 거는 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4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1차 핵실험을 실시한 1번 갱도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 등 여러 가지 분석을 볼 때 이제 폐쇄가 됐고요.
예.
이번 6차 핵실험 장소였던 2번 갱도는 일부 무너진 것으로 한국 정보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만탑산 남쪽에 3번 갱도를 만들었고 다시 2번과 3번 사이에 4번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주 배치가 끝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사실상 작전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은 발사대 6기의 전력을 연결했고 사격통제 레이더와 연동해서 실질적인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이 12일 성주의 사드 미군 기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예. 이제 배치된 발사대 6기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네.
이것도 그러면 끝난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드는 임시로 배치됐기 때문에 콘크리트 대신 우선 자갈을 아래 깔고 금속판을 위에 얹는 방식의 이 메탈 패드 공사를 해왔습니다.
예.
미군 당국은 지난주에 추가 반입된 4기의 메탈 패드 공사를 이제 끝내고 그 위에 사드 발사대를 올렸습니다. 미군 당국은 요격미사일 48발을 보유한 이 성주의 사드 포대가 앞으로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전술핵 재배치 논란 한국 내에서 일각에서
네.
제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치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밝혔는데요. 이 실장은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배치가 1991년 이후 한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도 약화하거나 상실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 그러니까 핵도미노 현상을 지적한 것이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수력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 내에서 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제 처음 언급한 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논란이 불거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송 장관은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이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뭐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작년에
네.
그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이제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전에 2012년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송 장관이 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좀 더 불거지는 상황인데
예.
송 장관이 12일 대정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수용적 입장이 아니라 군수장으로서 국민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방법은 검토해야 된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본인이 재배치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이제 좀 선을 긋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남포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6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2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4도. 개성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8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고요. 웅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엔 2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서해 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3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결의 237호에 대해 관련국들이 확고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겅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항상 이행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결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11일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판매량의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월 개월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지나간 플로리다주 피해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들은 피해 주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했으나 피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록롱 미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플로리다 최남단 키웨스트 지역의 경우 주택의 4분의 1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당국자들이 플로리다 키스 제도를 연결하는 42개 교량을 점검 중이라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들이 어느 정도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미국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허리케인을 정면에서 맞은 플로리다주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지아주에서 3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12일 북부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오는 25일 투표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그러나 이 주민투표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이날 쿠르드 자치정부의 투표 계획을 규탄하며 이라크 단합을 위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에게 모든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쿠르드계 의원들은 표결 전 결의안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에 큰 피해가 일어난 카리브해 섬들을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상이 방문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항공기에 식수와 의약품 등을 싣고 생마르탱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분점하고 있는 섬으로 네덜란드는 이곳을 신티 마르텐 섬이라고 부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섬의 프랑스령에서 11명이 숨졌다면서 섬의 주민들이 정상 생활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빌럼 알렉산드르 네덜란드 국왕도 전날 이곳에 도착해 평생 목격한 재난 중 신트 마르틴 섬의 이번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12일 카리브해 영국령 바베이도스를 방문합니다. 존스 장관은 버진 아일랜드 제도와 앙귤라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1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족 반군 사이의 유혈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매튜 라이크 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번 회의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터키가 12일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주요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기 위한 서명을 마쳤다며 보증금도 지불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은 이 문제에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